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와 파기를 약속했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영변 이외의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그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완전한 핵목록을 제출하고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조치이며 당장의 목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70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달 말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음 주 초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둘째 날 회의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양측이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달 중 시 주석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친서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이달 초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행 강화의 필요성, 사이버 절취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양국이 최종 합의를 위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 전력 INF 조약 파기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월 초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진전이 없으면 60일 안에 조약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5일에 이어서 어제도 조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세르게이 라프코프 외무차관은 이날 불행히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입장이 너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변인도 이날 미국과 러시아의 INF 협상이 타결됐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 INF 조약이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 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 3,5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 협정에 따라서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문에서 유럽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치즈 등 낙농제품과 농산품 분야에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서 유럽과 일본은 전 세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지위를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가족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어제 카라카스 대학에서 열린 시위에서 베네수엘라 특수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협했다면서 마두로 정권에 즉각 위협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월 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마감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목록 신고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검증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get that. At some point, to a comprehensive declaration.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ort.
미 재무부가 북한산 재료를 쓴 제품을 중국을 통해서 수입한 미국 기업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며 북한이 만남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를 이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다음 주 초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 장소와 시기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자들 대부분이 정상회담 장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게 큰 비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but we'll be announcing the location and the date. The exact.
그러나 장소와 날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는 2월 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베트남을 유력한 정상회담 개최지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장소가 실제 베트남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이 이번 만남을 매우 원하고 있다며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취임하던 시점 혹은 이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던 시점에는 솔직히 말해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로켓, 핵실험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들이 북한과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걸 읽고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 잠재적으로 수억 명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인구는 3천만 명에 달하고 문자 그대로 이들은 장벽, 즉 휴전선 바로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억류자들과 인질들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도 돌려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목록과 모든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지 않겠다면서도 많은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북한의 전체 핵목록 신고를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핵폐기 검증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비건 대표는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물질과 무기들,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파괴와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기존에 제안한 풍계리와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사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 협력을 제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In describing to us their commitment to dismantle and destroy their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nd I would encourage any of you and you, sir, to apply the same careful attention to the words that we use when we say we will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zation.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회는 외교라는 뼈에 약간의 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 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합법적인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을 동시에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simultaneously looking at ways to improve relations. Looking at ways to advance a more stable and peaceful.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핵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깃발이 올라가고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시에 벌어지는 것을 완벽한 결과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무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놀라운 자원 등으로 인해 촉진될 북한의 밝은 미래는 미국의 성공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과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풍요로운 미래를 전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투자를 끌어모으고 사회 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며 식량 안정화를 높이고 경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번영은 비핵화와 평화와 더불어 미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no detailed definition or shared agreement of what denuclearization entails.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의미하지만 북한 측과 아직 구체적이고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간에 큰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이슈는 정파를 초월한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북 간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원하고 있다며 비건 대표 자신과 팀원들은 이번 회담이 외교의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크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어제 연설은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공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은 비핵화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염두에 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번 처음이죠?
예, 지난해 8월에 임명된 이후에 공개 석상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 연설과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씨와의 대담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의제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의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미북 협상의 결말로 제시했습니다.
네.
목표는 국교 수립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비건 대표, 북한이 주장해온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미국도 신뢰를 가져다 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의 연설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진전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고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한 비핵화 조치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예, 영변 지역을 포함해서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현재의 핵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제재 완화 등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건가요?
예, 이 부분 역시 비건 대표의 어제 연설에서 관심을 끈 대목입니다.
예.
핵 목록 신고와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당장 실현해야 할 과제로 꼽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미국이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는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면적인 폐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70년에 걸친 전쟁과 적대 행동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로 주장해온 적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 수립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 없다. 이 점도 확인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응 조치에 제재 완화나 해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네.
전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이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제재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도 확고하다면서 제재 완화가 현재로선 어려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제재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 조치를 받아들일까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과의 논의에 열려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자,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실무 수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을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두 정상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116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할 위원회들이 조직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대북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외교 정책 관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상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29일 공식 완료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계속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3일 위원장직이 확정된 이후 아시아 안심이라 명명된 트위터 계정을 신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의 향후 계획들을 이 계정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은 지난해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법으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했고 대북 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공화당 중진인 민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의원이 올해부터 새로 합류한 점도 특징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지난해까지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측 간사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올해부터 아태 소위원회에 비확산 부분을 포함시켰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비확산 테러리즘 무역 소위원회를 없애고 개별 영역을 쪼개 다른 소위원회에 편입시켰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직이 새로 마련된 것도 특징적입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게 됩니다. 하원 외교위는 또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주도하는 감독조사위원회를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감독조사위원장은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하원 외교위의 견제와 감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특히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앵겔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체적인 과정이 우려된다면서 한반도 핵무기 폐기라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whole process because I'm not satisfied with Kim Jong-un's response.
이어 김정은이 별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 대가로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관심과 주목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서열 2위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으로서의 계획과 관련해 자신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사원을 촉구해왔다며 목표 수정과 대북 제재의 완전한 적용을 행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for a long time have been urging two things.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대신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미사일 기술 제한이 더욱 현실적인 목표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에도 대북 제재를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로 선출된 마이크 맥하울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하원 외교위 첫 전체 회의에서 공화당 간사로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진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적국들에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me of my priorities are to confront our adversaries by taking real steps to counter China and Russia and increase pressure on Iran and North Korea.
대북 제재 정책을 관장하는 상원 은행위도 올해 주요 의제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지난 29일 116대 의회 상원 은행위 주요 의제를 발표하며 정부 부처들이 대북 제재 등이 포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 행정부의 카사 이행에 대한 지속된 감독 외에도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추가 압박을 적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추가 선별적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미국 기업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북한산 재료가 사용된 인조 속눈썹을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한 혐의입니다. 함재 기자입니다.
문제의 회사는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로 156건에 달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1일 이 회사가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재적 민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 6,08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엘프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 1일경부터 2017년 1월 28일경까지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으며 물품의 총액은 442만 7,019달러 26센트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엘프사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구매하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한 생산 공정, 원자재, 완제품의 품질 보증 여부를 검토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엘프사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공급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도 2017년 1월까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가 제공한 인조 속눈썹 80%에 북한산 재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 달러에서 최대 4,083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들을 공개했으며 해당 위반 행위들은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사안을 통해 세 가지 위험 요소들을 발견했다면서 미국의 자금이 북한 정권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과 엘프사의 규모가 크고 해외 무역을 통해 많은 양을 거래하는 상업적으로 복잡한 회사란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규정의 실효성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만 엘프사가 조사를 통해 명백한 위반 행위로 밝혀진 이번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지난 5년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번 위법 행위가 엘프사의 사업 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엘프사는 추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납품업자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무역 제재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2015년 8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내비게이터스 보험은 북한 선적의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 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2016년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회사들의 자금 몰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 뻗어있는 미국 금융망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확산 방지 전문가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하버드 벨퍼 센터 박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서 언제부터 민사 몰수 소송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까?
So this is actually kind of a recent development. One of the earliest cases actually
미국이 민사 몰수 소송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초기에는 이란 관련 기업들에게 적용됐고요. 북한과 거래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다섯 건의 몰수 소송이 있었는데요. 2016년 단둥 홍샹 실업 발전 유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사 몰수 소송 자체가 새로운 것인가요?
Civil asset forfeiture is actually not unique. It's unique with respect to WMD.
민사 몰수 소송 자체가 독특한 것은 아니고 대량 살상 무기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과거의 미국은 마약 수사, 인신매매, 지적 재산권 침해, 테러와 관련해 민사 몰수 소송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미 법무부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이 달러와 기축통화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지원 세력에 대응할 때 민사 몰수 소송은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가요?
Broadly, it provides a mechanism to essentially reach hard targets, right? So if there is
민사 몰수 소송은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 혹은 북한 정부의 거래를 도와주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제3국에 있다면 민사 몰수 소송은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제3국의 사법적 관할권에서 이런 몰수 소송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It's sort of a pseudo extraterritorial approach. This civil asset forfeiture law was
가상의 치외법권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사 몰수 소송법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애국법 제정으로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미국 내 대리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리 계좌는 외국은행의 계좌가 미국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대상이 미국의 자산이 없을 경우 미 법무부는 외국은행의 미국 내 대리 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결합니다. 이후 해당 외국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손실을 자체적으로 보전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민사 몰수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So that definitely plays a key role in this. This really actually has to do a little bit more with the structure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he relationship.
그 점도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사 몰수 소송은 국제 금융 체계의 구조와 더 연관이 있는데요. 미국과 국제 은행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관련이 있죠. 중국은행이 뉴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불법 금융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s interesting about North Korea's financial networks is that they're largely offshored and in jurisdictions that are sort of
북한의 금융 조직들은 대개 해외에 미국이 법 집행기관들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전역에 광범위한 조직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인들을 통해 북한은 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과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를 위장하고 또 외국 사법권에 숨어 있기 때문에 미국 법 집행기관들이 제재를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또 세이셀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역외 비밀 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또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중국 조직망을 활용해 국제금융체계에 계속 접근합니다. 기존의 제재망에서 구멍을 찾는 것이죠.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로도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So a couple of these cases have involved Russian entities. Given some of Russia's regulatory practices, it would make
민사 몰수 소송의 몇몇 사례들에 러시아 기업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융 규제 행태를 보면요, 북한이 이들에 접근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은밀히 활동하고 국제 금융 체계에 계속 접근하려면 러시아가 제격이죠.
다섯 건의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 사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Actually, one of the first ones in 2016 is one of the most notable. This is the Dandong Hongsheng industrial development case.
북한 관련 첫 민사 몰수 소송인 2016년 중국의 단둥 홍샹 실업 발전 유한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마샤 오홍이 운영하는 여러 개 회사들이 북한과 무역하고 금융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몰수 규모가 7,500만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단속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몇 안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몰수 금액은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요.
So overall, this is actually really not that much money, right? It's hard to say whether or not these are a trend, right? So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례도 몇 건 없어서 증가 추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 몰수 소송은 자금이 많이 들고 복잡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 몰수 소송이 유용하지 않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나라에서 개인과 기업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면 민사 몰수 소송은 그 조직망을 와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반면 의도치 않은 결과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치외 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 해당 국가는 앞으로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사 몰수 소송이 북한 지원 세력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If you are working with North Koreans and you think that you're safe overseas in a foreign jurisdiction,
북한과 거래하면서 외국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하버드 벨퍼센터의 에런 아놀드 연구원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 연료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합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합의한 지출안에 반드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보죠.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중국에서 온 고위급 무역 통상 대표단이 31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의 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일행이 이날 또 백악관을 예방했습니다.
네.
이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커다란 진전을 이뤘고 협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도 현재 대단히 좋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들여다볼까요?
네,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을 중국이 수용했는데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식재산권 법제화, 다른 하나는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인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그러니까 이 콩을 비롯한 여타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기로 최종 합의문 서명 전에 신뢰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건 아니네요.
네, 이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직접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을 뭐 한 차례 또는 뭐 두 차례 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 주석과 함께 이 미중 통상 협상 공식 타결을 공표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네.
이달 말쯤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유력한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죠.
자, 이번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최종 합의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뭐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네.
뭐 합의를 보지 못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했고요. 시 주석을 만날 때는 모든 쟁점이 해소된 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보호 부문 또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양측이 또 협상이 진전이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약물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진통제가 있는데요.
네.
이 마약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뭐 오남용할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아주
네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미국에 유입돼서 많은 미국인이 희생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곧 이 약물의 단속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봤는데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이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양측 입장에 실질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이를자에 적었는데요. 이 양국 정상이 지난 연말에 설정한 이 90일 협상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향해 가는 동력을 높였고 또 시장에 낙관론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정부 쪽에서도 같은 반응인가요?
네, 이 중국에서도 조만간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할 기대를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기대를 나타낸 데 주목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죠. INF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네, 이 조금 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NF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월 2일자로 이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요. 탈퇴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탈퇴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다들 예상했던 일인데요. 지난 며칠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맞습니다. 31일까지 이틀 동안 이 중국 베이징에서 핵무기 보유국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개최국 중국을 비롯한 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주도 5개국 사이에 군축과 핵확산 방지 현안을 다뤘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별도 회담을 통해서 이 양국 간의 쟁점인 이 INF 준수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네네.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군요.
네. 진전이 없었다는 데만 이 양국 대표들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세르게이 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31일 INF 문제의 불행히도 진전이 없었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말했고요. 안드레아 톰슨 이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러시아 측이 INF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는 며칠 내로 이 조약의 이행 중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 로이터 통신에 설명을 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당장 1일 공식 발표한 겁니다.
네, 자 INF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보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말로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1987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네.
이듬해부터 공식 발효됐으니까 뭐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속됐는데요.
네.
사거리 약 500km에서 5,500km까지 이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만들거나 배치하거나 운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미사일을 통제하는 조약인데 이 핵전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중거리 미사일이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이 INF는 이 중거리와 핵전력 조약의 그 약자인 영어 약자를 딴 건데요.
네네.
미국이 대표하는 서방 자유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동구의 이 공산 진영이 서로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 군축 약속 그리고 또 냉전 체제의 핵심으로 냉전 해체의 핵심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네.
이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 백악관에서 조약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 INF를 놓고 대화를 한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미국이 INF 파기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조약을 파기할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에 러시아가 이 조약을 제대로 준수할 시간을 60일 줬습니다. 그 시한이 오는 토요일 2월 2일까지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러시아군이 9M729이라는 미사일 배치를 확대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예.
이 나토 무기 분류 체계에서는 SSC-8, SSC-8이라고 부르는 기종인데요.
네.
기존 러시아 주력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미사일로 서방 국가들을 그러니까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9M729, 9M729는 방어용이 아니라
예.
핵탄두를 달고 이 먼 곳까지 날아가서 목표 지점을 이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을 핵 공격할 수 있는 기종으로 미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 톰슨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달 러시아가 이 미사일 운용을 멈추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해당 미사일은 INF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주 이 미사일의 실제 모습과 또 국제적인 재원표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사거리가 500km가 아니라 여기에 미달하는 48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INF가 통제하는 중거리 핵 전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자, INF가 깨지면은 이 핵 전력 통제 그러면 약해지는 건 아닌가요?
네, 국제사회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INF가 깨지는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전쟁 위험이 커졌다고 지난해 송년 기자회견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 우려된다면서 더더욱 미국이 INF에 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이 뭐 INF를 파기한다고 해도 이 군축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이 존 헌츠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 계속한다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축 교섭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인터넷 트위터 등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경 장벽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끝나고 지금 연방의회가 지출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 협상에서 국경 장벽 예산이 역시 핵심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안에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 협상에 회의적인데요.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회가 자신에게 보낼 지출안에 국경 장벽 예산이 없으면 법안을 읽어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장벽이 없으면 국경 보안 강화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마련하지 못하면 마련에 합의를 못하면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네, 뭐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연방의회가 만드는 지출안에 의지하지 않고 이미 책정된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뉴욕타임스 회견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뜻을 다시 내비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무대를 차려놓았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안 할지 지켜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국경 장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경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인데요. 펠로시 의장은 31일 이 국경 장벽 건설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연방의회가 협의해서 만들 지출 안에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펠로시 의장과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국에 큰 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공화당 두 당이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죠. 2월 15일까지 지출안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출안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30일부터 민주공화 두 당의 협상단이 참여한 합동위원회가 이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협상 진행 상황이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31일 자신들이 마련한 국경보안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역시 이 안에는 그 국경장벽 예산은 없는 거죠?
네, 대신에 이 국경경비대원 확충, 국경검문소 증축, 새로운 국경감시체계 도입, 불법 이민자 수용소 환경 개선 등의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벽 건설 예산은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남부 국경에 육군을 추가로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육군 3,500명을 추가로 남부 국경에 파견한다는 겁니다.
이미 남부 국경에 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이 육군과 주방위군 수천 명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배치되는 병력은 기존 병력 일부를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북부지역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점차 흐려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7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상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었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5m로 일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월 1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와 파기를 약속했다고 스티븐 빅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빅은 특별대표는 어제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빅은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영변 이외의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그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완전한 핵 목록을 제출하고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조치이며 당장의 목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70년에 걸친 적대 관계를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달 말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초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둘째 날 회의에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양측이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이달 중 시 주석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친서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이달 초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월 1일 무역전쟁 휴전 마감 시한을 앞두고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이 오늘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파기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월 초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60일 안에 조약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5일에 이어서 어제도 조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세르게이 라프로프 외무차관은 이날 불행히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미국 측의 입장이 너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변인도 이날 미국과 러시아의 INF 협상이 타결됐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제 INF 조약이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뷰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와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 3,5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했습니다. EU와 일본은 지난해 7월에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 협정에 따라서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문에서 유럽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치즈 등 낙농제품과 농산품 분야에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서 유럽과 일본은 전 세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지위를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가족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회만이 현재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라면서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어제 카라카스 대학에서 열린 시위에서 베네수엘라 특수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협했다면서 마두로 정권에 즉각 위협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월 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